저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 여러분 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영역,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이제 의술이라든가 특별한 기술은 뭐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특별히 책을 읽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지에 계신 분이 저희 교회에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습관들이 있어요.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데, 저한테는 어떤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저는 책 제목은 잘 안 보지만 서론을 그렇게 잘 봅니다. 서론을 잘 읽고 추천사를 잘 읽어요. 그리고 목차도 잘 읽어요. 컨텐츠 이게 차례 있잖아요. 그거는 기가 막히게 읽어요. 근데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결론은 안 읽어요. 항상 책의 끝에 부분에 가면 책을 읽을 때 흐지부지해요. 그건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만화책을 볼 때도 그렇고, 학교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교재도 끝에는 항상 흐지부지하게 읽는 그런 못된 습관이 저에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나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이제 16장이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한 3주 안에, 오늘을 포함해서 3주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은데, 이 로마서를 읽을 때 결론 부분에 오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장이 16장이에요. 그런데 그 4세기 후반에 아주 훌륭한 그 신학자, 목회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별명이 있는데 황금의 입, Golden Mouth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정말 달변이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설교할 때는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결국에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크리소스톰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이 로마서 1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금 있잖아요. 금을 가지고 이제 녹여서 반지를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고 하는 것처럼, 금을 가지고 주조하는 사람들, 즉 만드는 사람, 보석을 만드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조각까지도 신경 쓴다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맞죠? 금덩어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귀하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로마서 16장 안에 있는 이 이름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브루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뭐 그분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곁길로 나가는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설교 중에 그 어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는 사람 이야기를 별로 안 했었는데, 이제는 하라고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저작 카피할 때 누구에게 어디서부터 출처라고 밝히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목사님들 이름을 제가 이야기할 때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제 브루너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이 글에서, 이 1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보기에 신약 성경에, 로마서가 아니에요, 신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장, one chapter를 고르라고 한다면 자기는 로마서 16장이라고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하게 보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16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장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진솔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6장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로마서 16장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확실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들의 숙제는 뭔가 하면, 로마서 16장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16장을 읽게 되면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파고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다양성과 연합, the variety, and unity of church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절과 2절에서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독특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로마에 있는 교인이 아니라 지금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가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3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근데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이 여인의 이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우체부가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베베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베베를 추천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같이 엮어서 연결해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베베는 당시에 조그맣게 아니면 조금 크게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사업을 하던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떤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소송에 휘말리게 돼서 그 소송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아마 무역을 어떤 뭐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로마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로마로 어차피 가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여인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러면 이거 좀 전달해 줄래? 라면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편지가 대단히 중요한 편지입니다. 이게 뭐 돈이 되는 편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편지였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었어요. 또 반면에 베베 입장에서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로 가는데 2000년 전에 로마로 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험난한 길을 가야 되고 거기 가서 무슨 뭐 호텔이나 모텔 이런 숙박업이 잘 되어 있을 것도 아니고 먹고 자는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지금 소송을 하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추천을 좀 받아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 16장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베를 좀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전달하고 베베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베베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먹고 자는 문제에 관한 것을 접대를 좀 해주라라고 대접을 해줘라라고 부탁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 후반부에 보면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즉 소송과 관련되어서 혹은 그가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에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라스베가스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11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역사하고 똑같은데 참 엉뚱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엉뚱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최근에 있는 일은 어떤 건가 하면 어느 타주에 저 동부 어디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유학생인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는데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영주권도 해결해 주는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 그 사람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보고 알았대요. 만약에 그 주에 살고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무개가 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혹시 아는 데 있나요? 라고 한마디 해주면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요 안 써요? 당연히 신경 쓰겠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오면 많이 당황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두 가지의 동사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뭐를 보여야 되는가 하면 내가 추천한다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추천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베베를 도와주어라. 추천한다, 도와주어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신뢰하는 여자예요. 성도예요. 신앙인이에요. 자매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첫 번째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 자매라는 말을 써요. 우리 자매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성도가 아니면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인 게 확실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여인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갱그리아는 어딘가 하면은요, 고린도, 역시 지도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간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그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역자다라고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 무슨 헬라어를 쓰세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썼어요. 디아코노스에서 발전되어져 온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집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디컨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디컨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집사라고 부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NIV 성경에서도 우리 여집사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보호자다, My Patron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호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그랬을 때 마치 원더우먼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서 누가 감히 사도 바울을 건드려 그러고선 싸워주는 그런 보호자라는 뜻이 아니라 후원해주는 자예요. 뭔가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베는 분명히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필요했던 재정적인 문제들을 공급해 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적용을 이렇게 하셨어요.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베베와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권사님들의 할 일의 근원 중에 하나가 뭐냐, 베베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평신도든 그 사람이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사도 바울이 베베를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에 아마무게 집사님,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거기 가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걱정하지 마요, 난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집사님 정도라면 나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추천을 받으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추천을 반듯하게 받으실 수 있나요? 세상 일이니까 우리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추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장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베베를 자신 있게 추천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들 사이에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자신 있게 추천하고 자신 있게 추천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나를 자신 있게 추천하느냐도 우리는 반듯하게 생각하고 되새겨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추천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추천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끝까지라고 하는 설교에서 제가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 따로 부르고 제자 따로 부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원을 위해서 성도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제자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미 추천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추천장 갖고 사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절에서부터 16절 이 긴 구절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지금 인산말입니다. 이 인산말 가운데에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 교회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인산말 가운데 담긴 교회의 모습인데요.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26명의 성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26명의 성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24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져 있고 이름이 거론되어지지 않는 성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는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6명이나 알아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26명이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그렇게 막 쓴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지리적인 상황과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을 놓고 봐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고 로마에 있는데 고린도가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항구 도시니까 그 배가 수도 없이 들락날락합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큰 상업도시였고 항구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무역선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와 고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다른 동네처럼 한 석 달 머무르고 한 달 머무른 게 아니라 고린도가 제일 첫 번째로 오래 장기간 머물렀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1년 반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물론 최장으로 머물러 있었던 도시는 에베소예요. 하지만 고린도가 제법 오래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의 내 이야기로 놓고 보면 기원 후 47년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요. 그 황제가 있었을 때에 47년에 로마 안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 추방을 당해요. 그때 추방당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에 거론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47년에 추방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이사를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 여행을 같이 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켰던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59년인가 되었을 때에 이 글라우디오가 죽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비롯한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귀향을 하듯이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는 충분한 일들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곁길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결혼교실 하나 합시다. 부부교실 하나 합시다. 잠깐만 곁길로 나가는데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좀 펴줘주면 좋겠어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Who risked their necks for my life?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두 사람을 놓고 their necks라고 복수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두 사람이면 목이 몇 개예요? 목이 두 개니까 복수로 목들이라고 돼야 되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이럴 때는 한글의 특성상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목까지도라고 단수로 되어 있죠. 본래대로 한다면 문법으로 한다면 자기들의 목들까지도라고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가 맞나요? 한글이 맞나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헬라어를 보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공부 못한 사람 아니에요. 문법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뭐라고 썼는가 하면 their neck. Singular이에요. 저들의 목 하나를 내어놓았다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잘못 썼을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뭐냐면 부부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교실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는 뭐냐? 두 사람인 것 같지만 목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일심동체라고 하는 우리 한글의 이 유명한 말이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리적인 특성상 그리고 당시의 역사의 이야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26명 정도 아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6명, 26명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 그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다양성이 있었어요. 교회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냥 쉽게 보면 첫 번째로는 인종의 다양성도 있었고 계층의 다양성이 있었어요. 인종과 계층이 정말 제각기 다 달라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거기에 자기의 친척들까지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친척이라는 말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촌, 오촌, 뭐 삼촌을 이야기를 그런 그 진짜 족보상의 친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혈통, 같은 혈통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름들을 자세히 놓고 보면 일일이 다 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이름들을 놓고 보면 여기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들이 교인들로 있었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9절에는 우르바노가 나오고요. 14절에서는 허메가 나오고 15절에서는 빌롤로고와 율리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당시 문헌 중에 유대인으로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요. 유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유세푸스의 기록물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노예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알게 되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듣고 알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교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노예가 있었으면 일반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자유인들도 있어요. 법으로 제한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제법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가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 그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 정책,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했잖아요. 식민지로 했을 때 그 얼굴 마담처럼 왕 하나 이렇게 딱 세워놨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헤롯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봉왕 혹은 헤롯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헤롯 왕 중에 그 헤롯의 대제가 있어요. The Great Herod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손자가 바로 이 아리스토블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교인들 사이에서는 아리스토블로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헤롯 대왕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저 사람이 그 사람 손자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느 유명한 사람의 사촌이 와가지고 옆에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군데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의 사촌이에요. 내가 그 유명한 사람도 모르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사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사회는 좁은 사회예요. 작은 사회예요. 거기서 이 아리스토블로 같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고 황실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인데 13절입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골고다 언덕 있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식사도 못 하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질도 받으셨고 잠도 못 주무셨고 지칠 대로 지쳐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쓰러지셨어요. 중간에 쓰러지셨어요. 쓰러질 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 하나 턱 잡아가지고 네가 대신 지고 가. 그리고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생뚱맞게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요? 시몬과 루포가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일생을 적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거론을 해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루포는 누구예요? 바로 그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 시몬의 아들 루포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시몬의 아들이 로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안에서 루포는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교회 안에는 잘 알려진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있었던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고 황실 가족도 있었고 친척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그게 오늘날 교회하고 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출신이 다 달라요. 미국에 올 때 어떻게 왔는지도 달라요. 이 자리에 배 타고 미국에 오신 분도 계세요. 배 타고 미국에 오신 분부터 시작해서 하와이를 통해서 괌을 통해서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남미를 통해서 중남미를 통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유학을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비즈니스 차 오셨다가 그냥 여기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학벌도 다 달라요. 한국에서 태어난 동네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 교인들로 모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썼던 3절에서 16절 안에 이름들 가운데 26명의 이름 가운데요. 9명이 여자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9명이 여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다양성이 있는가 하면 성별의 다양성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있었어요. 예를 들면 브리스가가 여자죠.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그리고 쌍둥이 자매였을 두루베나 두루보사, 12절에 버시,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15절의 말씀에 율리아와 네로의 자매라고 하면서 이 여인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4명에게 예를 들면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같은 사람인데 6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한다 그래요. 마리아에게 대해서는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내가 문안한다 그래요. 여기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Has worked hard.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던 그 마리아에게 무난한다라면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브리스가는 어때요? 브리스가는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남편보다 남편하고 이름이 늘 같이 나와요. 성경에 네 번이나 이름이 나오는데요.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데 브리스가가 마치 남편 같잖아요. 우리 보통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리스가가 여자 이름이에요. 네 번 중에 여자 이름이 세 번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아굴라는 남편은 저 흑해바다 저 본도 저쪽 밑에 시골에서 살던 시골 남자예요. 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브리스가는 당시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유명한 가문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 가문의 사람이니까 도시의 여자. 도시의 여자와 시골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둘 다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recognize 시켜줄 때, 그러니까 인식을 시켜주고 알려줄 때에 모르는 사람 이름을 먼저 쓰는 것보다 유명한 사람 이름을, 잘 알려진 사람 이름을 먼저 쓰는 게 좋아서 브리스가 이름을 먼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 부부가 참 중요한 부부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부예요. 7절의 말씀 보면 이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할애할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두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7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유대인이에요. 내 친척이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함께 갇혀 있었어요. 즉 죄인이었어요. 함께 감옥에 같이 있었던 죄수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7절 끝에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번째예요. 7절 중간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선교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당시에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 안에서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베베가 그랬지요. 그리고 지금 브리스가 그랬지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고 있는 유니아가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였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수고 많이 했던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라고 불렀고 집사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다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 감독과 장로의 이름에는 여자 이름은 단 한 사람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장로와 감독에는 단 한 사람도 여자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함께 여자들과 함께 동역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다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만 봐도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격도 다 달라요. 식사하시는 모습도 다 달라요. 김치 만드는 거요? 진짜 달라요. 우리 교회 김치 담글 때마다 다 달라요. 특별히 여성교 회장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김치 맛이 다 달라져요. 항상 맛있었지만. 왜요? 그러면 다른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안에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26명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다 다르다 끝 그러지 않았어요.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가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네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라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다양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다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은 각자 끼리끼리 놀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이 아닙니다. 나 중심도 아니고 당신 중심도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손잡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함께 3절이나 9절에 보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손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 된 사람이에요. 함께 일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함께 일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함께 일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할 때는 차 한잔 마실 때는 연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함께 일을 할 때 보면 내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같이 찢겨지고 상처받고 함께 울면서 땀을 흘리면서 짊어지고 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고 함께 동역해야 되고 함께 고난받아야 합니다. 나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승리할 줄로 믿어요.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승리는 뭐 우리 교회가 뭐 조만간에 1,000명이 된다 뭐 이런 승리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주께서 이야기하세요. 주께서 정말 잘했다. 박수 쳐주고 너희 정말 고생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경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쓰실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까지 쓰세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조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가 다독거려 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중심 되시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16절로 결론을 그렇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16절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건데요.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교회는 입 맞추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멘하면 안 돼요. 맨날 입 맞추려고. 거룩한 입맞춤, Holy Kiss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부들은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마쳐요.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뭐 합심해서 기도를 하든 뭐 새벽 기도를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쭉 옆에 사람은. 그 초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고 기도 마치고 옆에 사람하고 뽀뽀했어요. 근데 이 말뜻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뽀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입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양한 사람들끼리지만 악수하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인사해주는 교회. 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근데 저 사람이 나 못 보고 같이 예배는 드렸는데 잘 몰라서 저 사람이 그냥 가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가서 아는 척 해주세요. 그런 교회여야 해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약간 건방지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귀에. 약간 건방지게 들려야 돼요. 지금 모든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쓰는 거 아니죠? 누가 편지 써요? 사도 바울 혼자서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건방지게 모든 교회가 무난한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교회인 거예요. 그럼 되게 건방지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전체를 이제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희들 로마에 가보기를 원한다. 근데 로마에 가는 이유는 거기서 너희들과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잠깐 들렸다가 저 스페인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한테 가기 전에 내가 잠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성도들 그 소아시아나 그 마게도니아나 아가야에 있는 그 교회들의 성도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받아서 이 구제헌금 받은 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고 마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잠깐 들렸다가 쉬었다가 스페인으로 갈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에 마게도니아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고요. 아가야 지방에서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예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는 에베소예요.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들이 고린도에 모여 있어요. 지금 왜 모였어요? 헌금 갖고 온 거예요. 구제헌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편지 쓰는 거죠. 이 모든 교회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편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편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교회만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만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그 mission field,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선포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장을 받고 각자 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장을 반드시 손에 들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